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내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나누었었어요. 시내 산은 옛 언약이 체결된 장소였었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하는 불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지 못했었어요. 한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니 첫째로 우리 복음을 거역하지 말자, 복음을 믿는 자가 되자. 또 둘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원망하다 망하던 자 되선 안 되고 감사하는 자 되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경건함과 또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3장,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결론적인 장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반부에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 더 뛰어난 예배,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전반부, 곧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구별된 한 장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올렸었죠. 예배와 삶의 자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였었어요. 예배에서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 더 뛰어난 예배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의 자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가 같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거룩히 드린가 같이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함,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형제는 또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 헬라식 발음으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과 같은데요. 필로스 아델포스 훅 눌러져가지고 만든 단어가 필라델피아. 필로스 하면은 사랑, 아델포스 하면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죠? 여보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요,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유업으로 받을 나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후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렇고 또한 나의 전후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인 겁니다.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존귀하게 여기며 존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이상 인사할 건데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몰라뵈었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군요.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뵈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요. 몰라뵀네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전후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인 겁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필로스, 아델포스, 이거 훅 눌러져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근데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도 훅 눌러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 하면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델포스 하면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인 거죠. 한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고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 서로가 아델포스, 형제인 겁니다. 영적인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형제고 영원한 자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였었어요. 여보세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였었다고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다시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몰라뵙습니다, 형제요. 몰라뵙습니다, 자매님.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이상. 몰라뵙습니다, 형제님. 몰라뵙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그런 관계였었어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바울은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주차자리 양보하고, 먼저 엘리베이터 오면은 양보해드리고, 먼저 기도해드리고, 먼저 돌아봐드리고,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주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따뜻한 말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강조해 주세요. 배고픈 형제에게 말로만 말고 떡을 나눠주는 거죠. 추위에 떠는 형제에게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말고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행함으로서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의 사랑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 계속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누어주는 행함의 사랑을 하되 내일 그 뜨거운 감동이 없어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감동 따라서 한다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동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감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감동이 없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는 거고요,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형제가 누구냐, 손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다른 표현으로는 나그네입니다. 손님과 나그네는요, 1절에 나오는 형제와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형제, 아델포스,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 자들을 뜻하는 거죠. 가족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라.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형제인 거예요. 여기 나그네, 손님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형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신자, 곧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인 거죠. 반대로 손님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아닌 자, 교회 바깥에 있는 자로 보는 거죠.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인 성도들,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또 발견이 되면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던져졌었습니다. 자, 그들을 박해하고 죽게 했었던 자들 누구죠?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손님, 나그네, 교회 바깥의 사람,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던 자, 원수였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뭐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근데 그 원수가 누군가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형제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못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찌를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여 사랑하셨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을 못 박는 자, 창으로 그 허리를 찌르는 자, 그들을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었던 거죠. 그와 같이, 그의 온전하신가 같이,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가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렵죠? 네. 우리를 아프게 하면은 나도 와서 눈 찌르고 싶고 말이에요. 나에게 눈물 나게 하면 그냥 피눈물 나게 해주고 싶고, 내가 운전해 가는데 내 앞으로 확 오면은 오쉬 하면서 기아 올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예전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손님, 이 나그네를 아까 전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번에는 복음 순례자로 보는 의견입니다. 사실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여기 손님을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해야 될 그 손님은 복음 순례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했었었죠. 여기저기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의 교회를 부지런히 세우고 또 부지런히 신방했었습니다.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들, 바로 그들을 손님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그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힘쓰라 이렇게 또 가르쳐주세요. 힘쓰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어렵지만은 힘을 써가면서 대접해라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쉴 곳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친 몸을 쉬게도 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의 필요들을 우리가 챙겨주고 채워주고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대접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요 성경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었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근데 그 손님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한 천사들이었었던 거예요. 손님 대접한 일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일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요 천사만이 아니었었어요. 총 세 사람이었는데 세 명이었었는데 둘은 천사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되었었던 거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그분을 우리가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일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수넴 땅에 다닐 때에 그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존대히 대접했었어요. 자기 집 옥상에다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한 숙소를 만들고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고 따뜻한 음식을 공개해 주었었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수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가 막 고민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모습은 사실 주를 위하는 자 복음을 존귀 여기면서 돕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까 고민하는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들을 고민하기까지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순례자들 그들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외국에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순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가지고 외지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 현지인들과 오래 섞여 살지만은요. 그러나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절대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면은 고향 땅에 온 것 같고 뭐 친정집에 온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되고 또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외로워지고 주린 자 된 그 복음의 종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분들을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잘 대접해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면 그 주님이 당신 대접하시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되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요 요만한 것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위에 계세요. 근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한 그것을 예수님 당신 영접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자도 역시 복음 때문에 낮아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서 대접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께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매주 2부 예배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2부 예배 때 네팔의 팀신화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하십니다. 오늘은 참석 못하셨어요. 오늘은 2시에 시작되는 광화문 집회에 저를 대표해가지고 참여하시는데, 우리 팀신화 목사님께서 전철 두 번 갈아타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참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대니얼 성도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실시간 영어로 통역을 해서 듣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 마치고 나서 6층으로 오르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또 따뜻한 차로 그렇게 또 영접해 주시고, 영어가 좀 어려운데도 영어로 막 이렇게, 이렇게 교재 나눠주시려고 애써 주시고, 또 보화센터에 묵으실 때는 숙식을 그렇게 또 제공해 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돈을 합쳐가지고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는 우리 팀신화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5리털 정장 코트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사오셨어요.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의 종을 섬겨 대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형제란 갇힌 자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이 내용이 당시 히브린 성도들의 신앙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잡혀갔었던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위하다가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았었던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요 이러한 핍박이 반드시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상 비교해 볼 때 지금처럼 핍박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기독교 역사상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이렇게 학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38선 바로 위에만 올라가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만 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당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천국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환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난에서. 우리가 왜 고난에 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고난을 받기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이런 환난 당하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같은 간절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죠. 북한의 악한 정권과 체제 아래서 억류된 동포들 믿음 지키려다가 갇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날 신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지옥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동포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 자들인데 38선 바로 위에 바로 아래 너무나 달라요. 38선 바로 위에는 지옥을 견뎌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학대 없이 박해 없이 편안하게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도록 하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믿다가 우리 천국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형편 가운데에서 억류되어 있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만 할 거예요. 북한의 악한 정권과 반기독교 체제고 사회주의 체제 또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모시는 그 발의 재단 그 속히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얼마 헌금을 보내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이 없어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그 백성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왕이 돼서 친히 통치하시는 한나라 대한민국으로 힘 있는 나라로 일어나가지고 힘 있게 열방을 복음 증거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선교 강국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새 언약의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는요 구별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달랐었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더 좋은 예배, 더 탁월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삶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바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한 형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겁니다. 우리 지금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들이에요. 우리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먼저 사랑하고 또 행함으로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십시다. 또 손님, 곧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도 사랑하되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우리는 또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신앙 지키다가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 우리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예배,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보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